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동맹국인 쿠웨이트가 이란에 대한 외교적 강경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쿠웨이트 관영 쿠나 통신은 오늘 쿠웨이트 정부가 이란에 주재하는 자국 대사를 소환했으며 안보 유지를 위한 사우디 당국의 모든 조치를 지지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란과의 외교 관계를 단절하자 동맹국인 바레인과 수단도 어제 이에 동참했으며 아랍에미리트 연합 역시 이란과의 외교 관계를 격화시켰습니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그러나 사우디의 국교 단절 결정을 비난하면서 시아파 성직자 셰이크 니무르 알 니무르를 처형한 범죄를 덮을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어제 이란 시위대가 사우디아라비아 외교 공관들을 습격한 사건을 비난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고 양측에 대화를 통한 긴장 해소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오늘 총기 폭력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행정명령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앞서 미 백악관은 어제 신원조회 확대와 효과적인 총기법 시행, 정신치료 강화, 총기 안전기술 연구 등을 골자로 하는 총기 규제 조치들을 공개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도 어제 로레타 린치 법무장관과 제임스 코미 연방수사국장 등과 만난 뒤 총기 규제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권고안에 대해 사법당국과 행정기관들 뿐 아니라 총기 소지자들을 포함한 압도적 다수의 미국인들이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공화당 소속인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은 총기 폭력의 근본적인 원인은 정신질환이라며 백악관이 주장하는 총기 규제 조치가 이런 사태를 멈추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증시가 새해 첫 개장일인 어제 7% 폭락한 뒤 오늘 혼선을 거듭했습니다. 상하이와 선전 증시는 오늘도 2%가량 떨어졌다가 어제보다 0.3% 하락한 상태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어제 3% 떨어졌던 일본 증시 역시 오늘 소폭 반등하는 듯 했지만 0.42% 떨어진 상태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홍콩 증시도 오늘 0.65%가 더 내려갔습니다. 미국 증시도 다우존스와 S&P는 어제 1.6%가 내려갔으며 나스닥은 2% 이상 떨어졌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이슬람 무장 조직들 간 충돌이 벌어져 수십 명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프간 경찰은 오늘 파키스탄 접경 지역인 낭가하르주, 바티코트와 차파하르 지구에서 탈레반과 ISIL 사이에 전투가 벌어졌다고 밝혔습니다. 탈레반 반군 수백 명은 이번 주 경쟁 관계에 있는 ISIL 거점에 대대적인 공격을 가했습니다. 탈레반은 바티코트와 차파하르를 탈환했지만 아프간 내 ISIL의 근거지인 인근 나제안 지구에서 ISIL 세력을 몰아내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리아와 이라크 상당 지역을 장악한 ISIL은 최근 아프간 낭가하르 일원에 거점을 설치하고 영향력 확대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군을 겨냥해 폭발물을 터뜨렸다고 이스라엘 당국이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군 당국에 따르면 어제 폭발한 헤즈볼라의 폭탄은 세바 농장 지역에 있던 군 차량들을 겨냥했으며 이스라엘 군은 이에 포격으로 대응했습니다. 헤즈볼라는 성명에서 자신들이 세라 농장 지역에 폭탄을 설치했다며 이는 지난달 지휘관인 사미르 칸타르가 시리아에서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사살된 데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에서 오늘 버스 화재로 17명이 숨지고 30여 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버스에 고의로 불을 지른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은 오늘 오전 7시쯤 중국 북부 닝샤지구 잉천시에서 발생했으며 경찰은 용의자의 신원을 공개하고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최근 수년간 정신적으로 불안정하거나 사적인 보복으로 인한 버스 방화 사건이 잇따랐습니다. 지난 2014년 7월 항저우에서는 폐결핵 질환 재발을 비관해 자살을 기도하면서 버스에 불을 질러 33명에게 화상을 입힌 30대 남성이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3부 진행의 조상진입니다. 먼저 이 시간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북한의 국내 총생산 대비 국방비가 세계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인구 대비 군인 비율에서도 세계 1위에 올랐습니다. 북한 군부 조직에 작전 총국장이란 직책이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대남 군사력 강화 차원에서 기존 작전국을 격상시켰을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한국군 당국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 개발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의 SLBM에 대응하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는 장보고 3 3,000톤급 디젤 잠수함 1, 2번함이 계약이 체결돼서 개발이 진행 중임.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3도에서 영하 1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3도에서 영상 5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의 국내 총생산 대비 국방비가 세계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은 인구 대비 군인 비율에서도 세계 1위에 올랐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국내 총생산 GDP 대비 국방비 지출에서 세계 1위를 기록했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최근 발표한 2015년 세계 군비 지출 무기 이전 보고서에서 북한이 2002년부터 2012년까지 11년 동안 연평균 GDP의 23.8%를 국방비로 지출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2위에 오른 오만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11년 동안 북한의 연평균 GDP는 170억 달러로 세계 101위에 불과했지만 국방비는 GDP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40억 4천만 달러로 세계 36위를 차지했습니다. 미국은 GDP의 4.3%를 국방비로 지출했고 중국은 2.1%, 한국은 2.5%를 기록했습니다. 북한은 또 총 인구에서 군인이 차지하는 비중도 세계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군인 수가 2002년부터 2012년까지 11년 동안 연평균 117만 명으로 세계 4위에 해당하지만 전체 인구 2,390만 명에서 군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4.9%로 세계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각각 3.6%와 2.5%를 기록한 에리트리아와 이스라엘이 뒤를 이었고 한국은 1.4%로 14위, 미국은 0.5%로 59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밖에 북한의 전체 노동인구 1,450만 명 가운데 군인이 차지하는 비중도 8.1%로 세계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한편 전체 국방비 지출에서는 미국이 6,560억 달러로 세계 1위에 올랐습니다. 중국은 885억 달러로 2위, 한국은 256억 달러로 11위를 기록했습니다. 또 국가별 군인수에서는 중국이 221만 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중국 다음으로는 미국이 141만 명으로 뒤를 이었고 한국은 67만 9천 명으로 7위를 기록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신년사에 대해 중요한 건 실천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리 아브라모비츠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4일 VOA에 미국은 남북관계 개선을 지지하지만 북한을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김 제1위원장이 지난 1일 육성으로 발표한 신년사에는 8.25 합의를 비롯한 남북 간 여러 합의들을 존중하고 남북관계 개선의 길을 열어나가겠다는 언급이 담겼습니다. 아브라모비츠 대변인은 그러나 북한이 영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을 자제하고 국제 의무와 약속을 이행하는 확고한 조치를 취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 군부 조직에 작전 총국장이란 직책이 새롭게 등장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대남 군사력 강화 차원에서 군내 흩어져 있던 작전 기능을 통합해 기존 작전국을 작전 총국으로 격상시켰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5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포사격 시찰 수행자 명단을 소개하면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제1부총참모장 겸 작전총국장인 육군중장 림광일이라고 호명했습니다. 림광일 제1부총참모장은 참석자 가운데 황병서 총정치국장과 박영식 인민무력부장, 리영길 총참모장 등에 이어 네 번째로 거명됐습니다. 북한 매체는 그동안 서홍찬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을 림 제1부총참모장보다 먼저 호명했지만 이번엔 림 제1부총참모장을 먼저 거명했습니다. 한국의 국가정보원은 지난해 11월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 회의 보고에서 북한 지뢰목함 도발 당시 서부전선 지뢰 매설에 직접 개입한 림광일이 제2전투훈련국장에서 작전국장으로 승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통일부는 지난달 발간한 북한 주요 기관과 단체 임명록에서 림광일을 제1부총참모장 겸 작전국장으로 표기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에 림광일에게 붙여진 작전총국장이라는 직책은 북한 당국이 기존 작전국의 기능을 확대 강화하면서 만든 새 직책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북한 인민군 작전국장은 총참모부 소속으로 통상 제1부총참모장을 겸임합니다. 최고사령관을 직접 보좌하고 군사훈련과 대남작전을 지휘하는 핵심 요직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임 작전국장 가운데 변인선은 지난해 김정은 제1위원장의 중국과의 군사협력 지시에 대해 이견을 제시했다는 이유로 또 김춘삼은 지난해 8월 연천지역 포격 도발 과정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각각 해임됐습니다. 한국 민간연구기관인 세종연구소 정성장 박사는 북한이 대남 군사력 강화 차원에서 군 조직 내 흩어져 있는 작전 기능을 통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작전국의 이름을 작전총국으로 바꿔 권한과 위상을 강화했다는 분석입니다.
기존에 이제 여러 조직에 분산돼 있었던 작전 기능을 이제 한 군데를 통합했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육해공군 사령관에게 각기 나뉘어져 있었던 분산돼 있었던 작전 기능을 이번에 좀 통합했을 가능성이 있죠.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도 강군화의 일환으로 작전 기능을 융합하는 군 편제 재편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양 교수는 작전국을 작전총국으로 격상시킴으로써 한국과의 군사적 위기 때 정찰총국과의 원활한 연계를 유지하겠다는 군사 전략적 개념의 조치로 분석했습니다.
군사 대남 문제에 있어 가지고 정찰총국과 작전총국 소위 말해서 상두마찰을 이끌어 가겠다 그런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정찰총국은 북한 총참모부 소속으로 알려진 기구로 각종 대남 해외 업무와 공작 업무를 총괄 지휘합니다. 작전국이 정규전과 전면전에 대비한 조직이라면 정찰총국은 비정규전, 군사도발, 사회교란 등을 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이 정찰총국도 지난 2009년 기존 대남 공작기구였던 인민무력부 정찰국과 노동당 작전부, 35호실로 불리던 노동당 대외정보조사부가 통합돼 만들어졌습니다. 한편 올해 51살로 알려진 림 작전총국장은 김정은 집권 이후 급부상한 인물로 김 제1위원장의 장제도와 무도방어대 시찰 등을 수행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국군당국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 개발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방위사업청 김시철 대변인은 5일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장보고 3 디젤 잠수함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원자력 추진 잠수함 개발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한국군의 잠수함 사업단 발족이 원자력 잠수함 개발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일부의 관측에 대해 선을 그은 겁니다.
현재는 장보고 3 3,000톤급 디젤 잠수함 1, 2번함이 계약이 체결돼서 개발이 진행 중임. 을 확인드립니다. 그 외 사안은 전혀 확인된 바 없고 확정된 바 없습니다.
한국 군 당국의 이 같은 입장은 원자력 잠수함 개발 계획을 완전히 부정했다기보단 일단 현재로선 공식 추진되는 계획은 없다고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 해군이 보유한 잠수함은 모두 디젤 추진 방식으로 3-4일에 한 번씩 수면 위로 떠올라야 합니다. 따라서 적의 탐지망에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원자력 잠수함은 원자력을 이용하기 때문에 한 달 이상 수중 작전이 가능합니다. 한국의 군사 전문가인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는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에 대응할 수 있는 건 원자력 추진 잠수함뿐이라며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그 핵미사일, 잠수함 발사 핵미사일인 SLBM을 개발을 했기 때문에 그 SLBM을 탐지 추적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것은 그 SLBM이 탑재되는 신포급 잠수함이 나오는 기지 앞에 우리 잠수함을 매복시켜놓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면 바로 이제 미행을 하다가 뭐 미사일을 발사할 것 같으면 수중에서 그냥 그 격침시켜버리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그렇게 상대 잠수함 기지 앞에다가 매복을 시켜놓으려고 하면은 무한 동력인 원자력 추진 잠수함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매복 작전을 하는 것은 미국이나 러시아 이런 원자력 잠수함을 가지고 있는 나라만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이제 그게 없죠. 따라서 우리도 그 북한 SLBM을 가장 효율적으로 원천 방어를 하려면은 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있어야 된다.
한국보다 수적으로 우세한 북한의 대잠 능력에 대응하기 위해 강력한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한국 국방부가 발간한 2014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은 로미오급 잠수함과 잠수정 등 70여 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북한 잠수함은 해상 교통로 교란과 특수전 부대 지원, 기뢰 부설, 수상함 공격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미시연구소 김동엽 박사입니다.
북한의 잠수함은 주로 이제 소형이다 보니까 특수전을 침투한다든가 단기전에 강한 어떤 그런 잠수함이 많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뭐 신형 어뢰를 발사하든가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면서 신형 잠수함을 건조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주력 잠수함 자체가 단기전 특수전 침투라든가 단기전에 대한 수상함 공격, 기뢰 부설, 뭐 해상 교통로 교란 같은 전술적 차원에서의 잠수함의 잠정이기 때문에
이 앞서 한국 방위사업청은 차세대 잠수함인 3,000톤급 장보고 3 개발을 위해 방위사업청장 직속의 차세대 잠수함 사업단을 올해 1월 1일부로 신설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해군 준장을 단장으로 한 잠수함 전문가 등 40여 명으로 구성된 차세대 잠수함 사업단은 지난 2014년 11월 건조를 시작한 장보고 3 시리즈 9척의 설계와 건조를 맡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장보고 3 잠수함은 사거리 1000km 이상 잠대지 미사일을 바닷속에서 발사할 수 있는 수직 발사대 10기를 탑재할 수 있어 적의 레이더와 위성 감시를 피할 수 있습니다. 1번 함은 2020년에, 2번과 3번 함은 2020년대 초반 전력화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한반도의 긴장이 높아질 때마다 전 세계 인터넷 사용자들이 북한을 검색하는 횟수도 함께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천일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15년 한 해 동안 인터넷상에서 북한의 영어 표기인 노스코리아가 가장 많이 검색된 건 지난 8월 16일부터 일주일간이었습니다. 이때는 북한이 비무장지대에서 목함지뢰 도발에 이어 포격 도발 사건을 일으키는 등 한반도에서 긴장이 크게 고조됐던 시기입니다. 인터넷 업체 구글의 검색어 분석 시스템인 구글 트렌드에 따르면 이처럼 한반도 내 군사적 긴장 상태가 고조될수록 전 세계 인터넷 이용자들의 북한에 대한 인터넷 검색 빈도가 늘어났습니다. 실제로 지뢰 도발 사건 당시 인터넷 이용자들은 남북이 고위급 접촉을 통해 긴장 완화에 합의하기까지 평소보다 5배 이상 북한을 많이 검색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노스코리아에 대한 검색 빈도가 높았던 건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시험 발사했던 5월 10일부터 한 주 동안이었습니다. 특히 이 시기는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의 처형 소식까지 겹치면서 북한과 함께 현영철 부장에 대한 인물 검색이 덩달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암살을 다룬 코미디 영화 인터뷰의 개봉 직후인 1월 4일부터 10일까지는 북한에 대한 검색 빈도가 세 번째로 높았던 기간으로 분석됐습니다. 당시 북한은 이 영화가 최고 존엄 모독이라며 무자비한 대응 조치를 경고해 전 세계 언론의 관심을 자아낸 바 있습니다. 한편 지난 한 해 구글에서 북한을 가장 많이 검색한 나라는 한국이었고 핀란드와 싱가포르, 헝가리,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베트남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김정은 제1위원장의 영문 표기를 검색어로 한 나라별 순위에서는 싱가포르가 1위였고 이어 노르웨이, 캐나다, 호주, 스웨덴 순으로 검색 횟수가 높았습니다. 미국은 여덟 번째로 김정은 제1위원장을 자주 검색한 나라로 나타났습니다. 구글 트렌드는 구글을 통해 검색된 단어의 시기별, 지역별 검색 빈도를 분석해 전 세계 인터넷 이용자들의 동향을 파악하는 시스템입니다. 구글 트렌드에 따르면 이 서비스가 시작된 2004년 이후 북한에 대한 검색도가 가장 높았던 시기는 2013년 4월 초로 이때는 북한의 원자로 재가동 발표와 개성공단 출경 금지 조치, 중거리 미사일의 동해안 발사 위협 등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극으로 치달았었습니다. VOA 뉴스 천일교입니다.
북한이 18년 만에 처음으로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 경제 포럼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신년사에서 경제 개선을 크게 강조한 가운데 이루어지는 행보여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언론들은 4일 리수영 외무상 등 북한 대표단이 18년 만에 처음으로 세계 경제 포럼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언론들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 대표단이 오는 20일에서 23일까지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이 포럼에 참석기로 하고 주최 측과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북한 대표단은 리 외무상 외에 윤영석 대외경제성 부총국장과 한웅 농업개발은행 사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세계경제포럼은 수천 명에 달하는 세계 각국의 정치, 경제 지도자들이 모여 경제 현안을 논의하는 권위 있는 행사입니다. 이 포럼은 1971년 독일 출신의 경제학자인 클라우스 슈밥이 창립했고 스위스 알프스 산맥에 있는 다보스에서 해마다 개최돼 흔히 다보스 포럼이라 불립니다. 세계적인 기업들의 후원 속에 처음엔 유럽경제포럼이란 이름으로 출발했지만 1987년부터 세계경제포럼으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북한은 지난 1998년 당시 김문송 대외경제협력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한 것을 마지막으로 이 포럼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포럼은 세계 경제가 직면한 도전 과제들 뿐 아니라 재건과 발전 방향을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한편 여러 정상들이 중요한 의견을 제시하는 장으로도 활용돼 왔습니다. 지난해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리커창 중국 총리,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등 수십 명의 국가 지도자들이 참석해 세계가 직면한 과제들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행사엔 정치 지도자들 뿐 아니라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회장, 에릭 슈미트 구글 회장, 조셉 스티글리츠 컬럼비아 대학 교수 등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이 대거 참석했고 2014년엔 박근혜 한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참석해 연설했습니다. 다보스 포럼은 특히 경제뿐 아니라 1986년 전쟁 상황으로 치닫던 그리스와 터키가 이 포럼에서 만나 화해를 시도하는 등 국제 현안의 해결을 위한 공간으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세계적인 기업들이 행사 자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선진국 중심의 세계화와 신자유주의를 지향한다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올해 행사는 제4차 산업혁명을 주제로 20일부터 23일까지 열립니다. 포럼 웹사이트에 따르면 올해는 격변하는 국제정세에 대처하는 국정운영 방안과 국가들 사이의 힘의 균형, 난민과 고용 문제 등 다양한 의제들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포럼이 열리는 스위스는 특히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리수영 외무상과도 각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김 제1위원장은 1990년대 후반 스위스 베른에서 수년 동안 유학생활을 했고 리 외무상은 과거 스위스 주재 대사로 있으면서 김 제1위원장과 여동생인 김여정의 후견인 역할을 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김 제1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경제의 실용성을 강조한 것을 볼 때 다보스 포럼을 통해 북한의 경제 개선책을 밝히며 투자 유치 홍보전도 펼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뷰이 뉴스 김영권입니다.
스티븐 보스워스 전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지난 3일 미 북동부 매사추세츠 보스턴 자택에서 별세했습니다. 76세를 일기로 별세한 보스워스 전 특별대표는 지난 1961년 국무부 근무를 시작해 대외정책을 입안하는 정책기획실장과 부차관보 등을 지냈습니다. 이후 한반도 에너지개발기구 초대 사무총장과 한국 주재 대사 등을 지냈으며 최근까지 워싱턴의 존스 홉킨스 대학 국제관계대학원 산하 한미연구소 소장으로 근무했었습니다. 보즈워스 전 특별대표는 지난 20여 년간 북한 문제에 관여하면서 여러 차례 북한을 방문했으며 북한과의 대화를 통한 핵 문제 해결을 주장해왔습니다. 미국의 유력 언론이 탈북자 박연미 씨의 영문 회고록을 2015년 여성 관련 추천 도서로 선정했습니다. 박 씨의 회고록을 통해 억압적인 정권을 탈출한 사람들이 어떤 과정을 겪는지 잘 알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탈북자 박연미 씨의 영문 회고록 살기 위하여 자유를 향한 북한 여성의 여정이 뉴욕타임스 신문이 선정한 추천 도서에 뽑혔습니다. 뉴욕타임스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세계의 여성은 최근 발표한 2015년 여성 관련 도서 15권 가운데 하나로 박 씨의 회고록을 선정했습니다. 이 신문은 올해 21살의 탈북자 박연미 씨가 회고록을 통해 악명 높은 북한에서 한 가족이 어떤 끔찍한 삶을 살고 있는지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박 씨의 회고록은 억압적인 정권을 탈출한 사람들이 어떤 과정을 겪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씨가 지난해 9월 세계적인 출판사 펭귄을 통해 출간한 이 회고록에는 1993년 북한에서 태어나 13살의 탈북한 저자가 한국에 입국하기까지 힘겨웠던 2년간의 여정이 담겨 있습니다. 박 씨는 특히 2007년 중국으로 탈북한 후 자신의 눈앞에서 어머니가 성폭행 당하는 장면을 목격했고 중국을 떠나 몽골로 가다가 고비 사막에서 죽을 위기를 맞았던 일을 자세히 전하고 있습니다. 2009년 한국에 정착한 박 씨는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면서 동시에 북한인권운동가로 활발하게 활동하며 국제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인권감시기구 UN워치 등 20여 개 국제인권단체가 공동 주최한 제7차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제네바 정상회의에서 연설했습니다. 당시 박연미 씨는 북한에서는 지난 70년간 김 씨 독재 정권이 주민들을 억압했다면서 국제사회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No dictatorships gives up power without demand. We must demand that North Korea stop starving their people.
국제사회의 요구가 없는데도 독재를 포기할 정권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겁니다. 박 씨는 2014년에는 아일랜드 수도 더블린에서 열린 2014 세계 젊은 지도자 회의에서 연설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2월 선전 매체들에 인권 모략극의 꼭두각시 박연미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통해 박 씨의 주장을 허위라고 주장했고 박 씨는 이런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북한 축구 국가대표로 발탁됐던 김성용이 인도에서 활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축구 수준이 그리 높지 않은 인도에서 공격수로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조은정 기자가 소개합니다.
지난 2010년 북한 축구 국가대표로 발탁돼 활약했던 김성용이 2년 전부터 인도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인도에서 발행되는 더 힌두 신문은 4일 김성용을 소개하는 기사에서 그가 2015-2016 시즌 벵갈루루 FC와 계약을 맺었다고 소개했습니다. 일본에서 나고 자란 28살의 김 선수는 2009년 일본 교토상가에 입단해 선수 생활을 시작하고 3년 후 일본의 자스파 쿠사치에 이어 2013년 태국 프로팀으로 이적했습니다. 같은 해 인도 랑그다지드 유나이티드 FC로 옮겼고 이듬해 로열 와힝도로 이적해 팀이 인도리그에서 3위를 차지하는 데 공헌했습니다. 이번에 김 선수가 합류하는 벵가루루 FC의 애슐리 웨스트우드 감독은 더 힌두에 김성용이 상대편으로 출전했을 때 눈여겨봤다며 최전방 공격수의 전형적인 면모를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몸싸움을 잘하고 강인하며 공중에서도 좋은 활약을 보이고 골을 잘 넣는다는 것입니다. 김성용 선수도 많은 골을 넣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김 선수는 더 힌두신문에 북한 축구팀에 대한 오해를 해명했습니다. 북한 축구 대표팀이 국제경기에서 성적이 저조하면 공개적으로 처벌받는다는 의혹에 대해서 김 선수는 북한 선수단이 매우 전문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선수단에 압력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김 선수는 지난해 일본 교도통신과의 인터뷰에서는 세계를 무대로 활약하고 싶어서 태국과 인도로 이적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특히 인도공항에서는 북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방으로 불려갔고 태국으로 이적할 때는 북한 국적 때문에 입국사증이 발급되지 않아서 출국이 지연된 사연도 소개했습니다. 김성용 선수의 아버지는 제일 한인으로는 처음으로 북한 축구대표로 선발된 김광호 씨입니다. 김광호 씨는 1980년 북한 대표팀에 발탁됐고 2000년대에는 북한 대표팀 코치로도 활약했습니다. 김광호 코치는 지난 2009년 6월 북한 축구 국가대표팀이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본선에 진출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안영학, 정대세와 함께 북한 인민체육인 칭호를 받았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세계적인 스노보드 선수들이 북한의 마식령 스키장을 찾습니다. 이들은 외화벌이를 위해 관광객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는 북한이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는 마식령 스키장에서 스노보드 시범을 보일 예정입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적인 스노보드 선수 3명이 북한의 마식령 스키장을 방문합니다. 스노보드는 널빤지 위에 몸을 싣고 눈이 쌓인 비탈을 미끄러지듯 내려오는 운동을 말합니다. 서구 스노보드 전문가로는 처음으로 마식령을 찾는 사람들은 노르웨이 국적의 테르예 하콘센, 그리고 미국 국적의 댄 리달과 마이크 레이블슨 선수입니다. 이들은 미국 내 북한 전문 여행사인 우리 투어스가 마련한 관광단의 일원으로 마식령 스키장을 찾습니다. 우리 투어스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마식령 스키장을 방문하는 세 사람이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전문 스노보드 선수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투어스 측은 미국의 스노보드 전문 잡지인 스노보드 매거진과 협력해 세 선수를 관광단에 합류시켰습니다. 스노보드 매거진의 톰 몬테로스 편집장은 우리 투어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북한에서 스노보드를 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흥분했다고 밝혔습니다. 몬테소로 편집장은 또 마식령 스키장을 찾는 선수들이 모험을 즐기는 사람들이라며 세 선수 모두 마식령에서 스노보드를 타는 시간을 고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투어스가 마련한 이 관광 상품은 오는 1월 9일부터 16일까지 7박 8일 동안 진행되며 관광단은 이중 나흘을 마식령 스키장에서 보낼 예정입니다. 우리 투어스 측은 관광단에 포함된 스노보드 선수들이 스키장에서 스노보드 시범도 보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관광 상품에는 평양 시내 방문과 비무장지대 방문 일정도 포함돼 있습니다. 우리 투어스 측은 특히 관광단이 평양에서 마식령으로 이동할 때 헬리콥터를 이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원도 원산시 마식령에 있는 마식령 스키장은 북한이 약 3천만 달러를 들여 조성한 북한 최초의 스키 휴양지로 지난 2014년 1월에 문을 열었습니다. 면적이 1412헥타르에 달하는 마식령 스키장은 총 길이 49.6km의 스키 활주로와 야외 스케이트장, 야외 수영장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 투어스가 마련한 마식령 관광 상품에 해외의 유명 선수들이 포함된 것은 현지 주민들을 위한 조처라기보다는 마식령 스키장을 외국에 선전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15년 10월에는 중국 여행사가 주관해 마식령 스키장에서 마라톤 대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북한은 현재 외화벌이를 위해 외국 관광객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은 지난해 4월에는 백두산 정상 부근에 무봉 국제관광특구를 조성하기로 했다고 발표했고 5월에는 일본에서 처음으로 원산 금강산 국제관광지대에 대한 투자 설명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7월 12일에 유엔 산하 세계관광기구와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또 새해부터는 중국인 관광객이 입국 사증 없이 신이주 관광단지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관광 활성화를 위한 조처를 계속 취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캄보디아에 파견된 북한인 의사 두 명이 폭음에 따른 심장마비로 사망했다고 캄보디아 경찰이 밝혔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캄보디아에서 발행되는 영자신문인 푸놈펜포스트는 4일 현지 경찰을 인용해 북한 의사 안영찬과 리문철 씨가 지난 2일 푸놈펜의 진료소 겸 자택에서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부검 결과 사인은 심장마비였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사망한 두 의사는 부인 등 북한인들과 2일 회식 중 과음을 한 뒤 고열과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의사인 부인들로부터 알코올 분해하는 주사를 맞은 뒤 1시간여쯤 뒤에 심장마비로 숨졌습니다. 경찰은 시은지 북한 대사관이 사망한 의사 부인들의 진술을 인정했으며 수사는 종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캄보디아엔 프놈펜과 시엠립의 진료소에 북한 의사들이 파견돼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은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외화벌이 목적으로 해외 파견 근로자 수를 확대하고 있으며 분야도 건설과 의료, 의류, 벌목, 요식업 등 다양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국가정보원은 지난해 10월 해외에 파견된 북한 근로자가 5만 8천 명에 달하며 누적 인원은 22만 명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뷰이 뉴스 김영권입니다.
세계 곳곳의 뉴스와 미국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박영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 준비되어 있나요?
네, 중국이 남중국해 인공섬에서 처음으로 항공기를 시험 운항하면서 미국과 주변국들이 지역 긴장을 고조시킨 행위라며 비난했습니다.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이어서 일본 정부가 대규모 플루토늄을 곧 미국으로 반출할 것이라는 소식, 또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오늘 총기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표할 예정이라는 소식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먼저 이 남중국해 영유권 갈등에 관한 소식부터 좀 살펴볼 텐데요. 중국이 남중국해 인공섬에서 처음으로 항공기를 시험 운항한 데 대해서 주변국들이 반발하고 있다고요?
네, 중국이 항공기를 시험 운항한 건 지난 2일의 일입니다. 그동안 중국은 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도서인 스프레틀리 군도의 피어리 크로스 암초 주변에 인공섬을 매립하고 이 활주로를 건설해 왔었는데요.
네.
예, 지난 2일에 이 처음으로 활주로에 항공기를 착륙시키는 이 시험 운항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베트남, 필리핀 등 주변국들과 미국이 지역 긴장을 고조시킨 행위라며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이나 이 주변국들은 그동안 중국의 인공섬 매립 그리고 활주로 건설 이런 것들은 군사시설 건설이니까 중단해라 이렇게 요구를 해왔던 건데
네.
중국이 이번에 항공기 시험까지 했다니까 이런 요구를 무시하고 건설을 강행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군요.
예, 맞습니다. 중국은 이 남중국해 대부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네.
예, 필리핀과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주변국들은 이 중국이 인공섬을 매립하고 이 군사시설을 건설하면서 일방적으로 이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는 걸 우려해왔습니다. 특히 중국이 인공섬에 건설한 활주로에 군용기 같은 걸 배치하면 이 주변국들에게는 직접적인 이 군사 위협이 될 수가 있는데요.
네.
예, 앞서 필리핀 대통령은 중국이 활주로에 전투기를 배치하면 이 자국 전체가 작전 반경에 들게 된다면서 예상치 않은 충돌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야말로 주변국들에게는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중국의 이번 그 항공기 시험 운항에 대해서 각국의 반응은 구체적으로 어떻습니까?
예, 먼저 베트남부터 보면요. 이 베트남 정부는 중국의 항공기 시험 운항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즉각 외교적인 항의를 했다고 밝혔고요.
예.
예, 필리핀 외무부 대변인도 이 중국에 공식적으로 항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찰스 호세 대변인은 중국이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면서 이 주변의 해역 또 상공에서 항해와 비행의 자유가 영향을 받을 걸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자, 미국 정부도 입장을 밝혔나요?
예, 미국도 그동안 이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시설 건설 중단을 요구하면서 이 항해와 비행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네.
예, 실제로 지난 10월에는 중국의 인공섬 주변 12해리 이내로 이 군함을 파견해서 이 중국이 강하게 반발한 적도 있었는데요. 존 커비 국무부 대변인은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이 관련 질문을 받고 중국의 항공기 운항은 긴장을 고조시키고 영내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또 중국을 비롯한 영유권 분쟁 당사국들이 인공섬 매립과 시설물 군사화를 중단할 것도 거듭 촉구했습니다.
예. 자, 그 주변국들 관련국들이 거의 규탄에 가까운 이런 그 반응들을 보였는데 이런 지적에 대해서 중국 정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예, 화추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 중국은 스프레틀리 군도와 주변 해역에 대해서 이 논쟁의 여지 없는 주권을 갖고 있다면서 이 주변국들의 이런 반발을 일축했습니다. 또 중국이 짓고 있는 시설들은 해안 순찰과 업 연구 등 대부분 이 민간용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도 이 활주로 건설로 중국 본토와 이 스프레틀리 군도 간의 여행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게 됐다면서 이 항행의 안전을 보장하고 해난 구조 능력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이 보도했습니다.
예. 그 앞서 언급해 주신 대로 이제 필리핀 대통령은 중국이 활주로에 전투기를 배치하면 자국 전체가 작전 반경에 들어간다. 실제적으로 군사적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다른 나라들은 실제로 어떤 반응입니까? 실제로 군사적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보나요?
예,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이번에 항공기 운항 시험을 한 이 피어리 크로스 환초의 이 활주로가 예, 중국의 주변에 건설 중인 활주로 세 곳 가운데 한 곳인데요.
예.
예, 이 활주로의 길이가 3km로 이 장거리 폭격기, 대형 수송기, 중국의 최신의 전투기 등을 모두 운용할 수 있는 그런 규모입니다. 특히 중국이 본격적으로 이 활주로를 이용하면 자국 항공기 보호를 이유로 이 조기 경보 레이더, 군사 통신 시설 같은 것도 건설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주변의 긴장이 더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각국이 남중국해 관련해서 좀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게 전략적으로나 경제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해역이기 때문이겠죠?
네, 맞습니다. 이 남중국해는 전 세계 해상 상업 물동량의 이 절반 정도가 거쳐갈 정도로 아주 중요하고요. 지하 자원도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습니다. 지난 2014년에 중국이 베트남 주변 해안에서 이 석유 시추 작업을 강행하면서 베트남에서 이 대규모 반중국 시위까지 벌어져서 이 사망자가 발생한 적도 있습니다.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 나라가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나라들이 있나요?
예, 중국 말고도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 타이완 같은 나라들이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지난 몇 년 동안 이 갈등이 계속 고조돼 왔고요. 필리핀의 경우 국제재판소에 이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상설 중재재판소의 판결이 올해 중으로는 나올 걸로 예상되고요. 인도네시아도 이 중국이 영유권 분쟁 해결을 위한 이 대화를 거부하면 이 문제를 국제재판소에 제소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자, 그 이런 가운데 미국 그 내에서는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움직임에 대한 미국의 대응이 부족하다, 못 미친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요.
예, 중국의 태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좀 더 분명한 대응으로 경고를 보내야 한다는 겁니다. 미국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항해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서 지난 10월에 이 군함을 보냈고요. 또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군함을 보내서 이 주변 해역을 순찰하겠다고 밝혔다가 이후에 연기한 적이 있습니다.
네.
예, 미국 상원 군사위원장인 공화당 소속의 존 맥케인 의원은 미국이 순찰 활동을 연기해서 이 중국이 영토적 야심을 계속 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중국이 해양 군사력을 더 확대하고 있지만 미국 태평양 함대의 군함 수가 1990년대 후반에 192척에서 182척으로 줄었다면서 장기적으로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일본으로 가보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미국으로 플루토늄을 반출할 계획이라고요?
예, 앞서 두 나라 정부의 합의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조치인데요.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올 봄 안에 미국으로 핵무기 최대 50개 정도를 생산할 수 있는 양인 플루토늄 331kg을 반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일본 당국자가 이 구체적인 반출 일정은 밝히지 않았는데요. 반출할 양은 확인했다고 합니다.
예. 자, 일본이 왜 플루토늄을 미국으로 반출하는 건가요?
예, 일본은 1960년대에서 70년대 이 원자로 연구 목적으로 미국, 영국, 프랑스로부터 이 플루토늄을 받아서 보관을 해왔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핵 비확산 정책의 일환으로 일본에 이 플루토늄 반환을 요청했고요. 일본이 여기에 동의하면서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이 원래 갖고 있던 것을 연구 목적으로 빌려줬었는데 다시 받는 뭐 그런 거군요.
맞습니다.
예. 자, 미국의 어느 곳으로 이제 플루토늄이 옮겨지게 되나요?
네, 현재 해당 플루토늄은 일본 도쿄의 북동부 핵과학연구소에 보관 중인데요. 미국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소재 사바나 리버 핵시설로 옮겨올 계획입니다. 미국 에너지부는 최근 일본에서 반출한 플루토늄 수용에 필요한 절차를 마친 걸로 알려졌고요. 일본의 플루토늄 반출은 오는 3월 하순에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핵안보 정상회의 전에 착수돼서 이 회의에서 주요 성과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자, 이번에 반출하는 그 플루토늄이 일본 전체 보유량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나 될까요?
예, 이번에 반환하는 건 앞서 미국과 영국, 프랑스가 제공한 양인 이 331kg 정확합니다. 하지만 일본은 이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나라로 이 원전에서 나온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해서 얻은 플루토늄 40여 톤을 보유 중입니다. 그래서 이 맘만 먹으면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이 잠재력을 갖춘 나라로 분류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일본은 유일하게 핵무기 공격을 받은 나라로 이 헌법상 핵무기 제조와 보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미국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오늘 총기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행정 명령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총기 구매자에 대한 신원 조회를 강화하는 내용이 주 골자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앞으로 총기를 파는 사람은 모두 이 정부 면허를 취득해야 하고요. 총을 사려는 사람에 대한 신원 조회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현재는 이 총기 박람회라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총기를 사고 팔 경우에는 이 신원 조회 과정을 생략할 수 있었는데요. 법에 이런 허점을 없애겠다는 겁니다.
네. 자, 그 밖에 또 어떤 내용들이 있나요?
예, 정신질환 병력이라든지 가정폭력 전과가 있는 사람 등 요지 인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걸 각주에 요구하고 있고요. 또 미국 연방수사국 FBI가 휴일 없이 하루 24시간, 1년 내내 신원조회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새로 23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입니다. 해당 업무 직원을 50% 이상 늘릴 계획이고요.
예.
예, 또 정신질환자 치료를 위해서 연방의회에 5억 달러 예산을 요청할 예정이고요. 국방부, 법무부, 국토안보부가 이 총기 안전기술을 연구할 계획입니다.
예. 그 지난 주말에 오바마 대통령이 주례 연설을 통해서 이런 그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표할 것이다 이미 그 밝혔었고요. 그리고 공화당 대통령 후보들이 이어서 대통령 권한 남용이다 이렇게 크게 반발을 했었는데 그 폴 라이언 연방 하원 의장도 어제 이와 관련해서 성명을 발표했더군요.
네, 라이언 하원 의장도 행정부의 월권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라이언 하원 의장은 몇 년 전에 이 총기 규제 법안이 연방 상원에서 논의됐지만 이 통과되지 못한 점을 지적했는데요. 의회에서 실패한 안을 이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이 오바마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런 비판이 나올 것을 쉽게 예상했을 텐데요.
맞습니다. 이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행정명령이 대통령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일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이번 조처가 총기 소지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이 미국의 수정헌법 2조에 부합하는 것으로 자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예, 하지만 이 오바마 행정부가 이 행정명령을 실제로 이행에 옮기기는 쉽지 않을 전망인데요. 지난 2014년에도 오바마 대통령은 500만 불법 체류자의 추방을 막기 위한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텍사스주 등 여러 주가 오바마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내면서 아직까지도 시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박영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내가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인데 내가 할 말을 왜 못하겠냐 지금
말할 수 있는 자유
무슨 밤이나 낮이 내가 가고 싶은 데를 가지
어디든 갈 수 있는 자유 세상에 부러울 것 없다던 그곳을 떠나고 나서야 자유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남한의 모든 시민들은 거주의 자유, 이전의 자유, 언론의 자유 모든 자유를 가지고 있지만 북한 이민들
근데 인간 사는 게 이렇게 사는 거라구나 하는 게 헛살았구나
하는 게 제일 돼요. 또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또 마음이
낯선 한국 사례가 힘들고 또 살갑지 않은 주위의 시선에 마음 아플 때도 있지만 뭐든 할 수 있고 땀과 노력의 보람이 무엇인지 한국에서 깨닫게 됐습니다.
되게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껴요. 달마다 월급을 탈 수 있다는 거 그런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한국에 살고 있는 2만 5천 명에 가까운 탈북자들. 내일의 희망을 일구며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들 둘이 있고 내 집이 있고 쌀떡에 쌀이 넘치나고 더 바랄 것이 없어요. 지금 내 하는 일에서 그냥 열심히 해가지고 훗날 통일이 되면 그 내 고향에 가서 그냥 그걸 알리고 싶어요.
한국에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밤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3도에서 영하 1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3도에서 영상 5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북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평양은 아침 최저 영하 7도, 낮 최고 0도, 남포 최저 영하 6도에서 최고 영하 1도, 신의주는 아침 최저 영하 9도, 낮 최고 영하 1도, 강계는 최저 영하 17도, 최고 영하 4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황해도 지역은 구름 조금 끼겠는데요. 해주 최저 영하 4도, 최고 영상 2도, 개성 최저 영하 6도, 최고 영상 2도가 예상됩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함흥 최저 기온은 영하 5도, 최고 영상 5도, 해산 최저 영하 23도, 최고 영하 6도, 원산은 최저 영하 4도, 최고 영상 4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함경북도 역시 대체로 맑겠습니다. 청진 최저 기온은 영하 6도, 최고 영상 2도, 선봉 최저 영하 6도, 최고 0도가 예상됩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대체로 구름이 다소 낄 것으로 보입니다. 물결은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구름 많겠습니다.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모레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모레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5도에서 영하 3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6도에서 영상 3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먼 바다에서 1.5에서 3m로 높게 일다가 점차 낮아지겠고, 그 밖의 해상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뉴스투데이 3부에 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조상진이었습니다. 끝으로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동맹국인 쿠웨이트가 이란에 대한 외교적 강경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쿠웨이트 관영 쿠나통신은 오늘 쿠웨이트 정부가 이란에 주재하는 자국 대사를 소환했으며 안보 유지를 위한 사우디 당국의 모든 조치를 지지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란과의 외교 관계를 단절하자 동맹국인 바레인과 수단도 어제 이에 동참했으며 아랍에미리트 연합 역시 이란과의 외교관계를 격화시켰습니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그러나 사우디의 국교 단절 결정을 비난하면서 시아파 성직자 쉐이크 니무르 알 니무르를 처형한 범죄를 덮을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어제 이란 시위대가 사우디아라비아 외교 공간들을 습격한 사건을 비난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고 양측에 대화를 통한 긴장 해소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오늘 총기 폭력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행정명령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앞서 미 백악관은 어제 신원조회 확대와 효과적인 총기법 시행, 정신치료 강화, 총기 안전기술 연구 등을 골자로 하는 총기 규제 조치들을 공개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도 어제 로레타 린치 법무장관과 제임스 코미 연방수사국장 등과 만난 뒤 총기 규제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권고안에 대해 사법당국과 행정기관들 뿐 아니라 총기 소지자들을 포함한 압도적 다수의 미국인들이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공화당 소속인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총기 폭력의 근본적인 원인은 정신질환이라며 백악관이 주장하는 총기 규제 조치가 이런 사태를 멈추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증시가 새해 첫 개장일인 어제 7% 폭락한 뒤 오늘 혼선을 거듭했습니다. 상하이와 선전 증시는 오늘도 2%가량 떨어졌다가 어제보다 0.3% 하락한 상태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어제 3% 떨어졌던 일본 증시 역시 오늘 소폭 반등하는 듯 했지만 0.42% 떨어진 상태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홍콩 증시도 오늘 0.65% 더 내려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인도 국방장관은 오늘 북부 공군기지를 공격한 무장반군 6명을 모두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무장반군들은 지난 주말 파키스탄과의 접경지역인 인도 파탄코트에 있는 전략군기지를 공격해 보안요원 7명을 살해했습니다. 인도 관리들은 안전이 확실히 보장될 때까지 해당 지역에 남아있을지 모를 반군들을 계속 소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파키스탄 총리실은 나와즈 샤리프 총리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인도가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이번 공격에 대한 조사를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파키스탄 카슈미르 지역에 기반을 둔 연합성전위원회라는 이름의 반군단체는 이번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이슬람 조직들 간의 무력 충돌이 벌어져 수십 명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프간 경찰은 오늘 파키스탄 접경지역인 낭가하르주 바티코트와 차파하르 지구에서 탈레반과 ISIL 사이에 전투가 벌어졌다고 밝혔습니다. 탈레반 반군 수백 명은 이번 주 경쟁 관계에 있는 ISIL 거점에 대대적인 공격을 가했습니다. 탈레반은 바이코트와 차파하르를 탈환했지만 아프간 내 ISIL 근거지인 인근 나즈안 지구에서 ISIL 세력을 몰아내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군을 겨냥해 폭발물을 터뜨렸다고 이스라엘 당국이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군 당국에 따르면 어제 폭발한 헤즈볼라의 폭탄은 세바 농장 지역에 있던 군 차량들을 겨냥했으며 이스라엘 군은 이에 포격으로 대응했습니다. 헤즈볼라는 성명에서 자신들이 세라 농장 지역에 폭탄을 설치했다며 이는 지난달 지휘관인 사미르 칸타르가 시리아에서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사살된 데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11990kHz로도 저희 방송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단파 9490kHz,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11935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